VOA 세계 뉴스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러시아군 장성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해당 장성은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세르게이 코빌라시 중장과 빅토르 소콜로프 흑해 함대 제독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인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두 장성이 전력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해 우크라이나 민간시설 공격을 지시하고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공격이 민간인을 겨냥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며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고위 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공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어린이들을 납치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었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3,7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33,745달러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원화 기준 1인당 국민소득 GNI는 4,4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 늘어났습니다.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한국의 1인당 GNI는 2017년 처음 3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18년 3만 3,56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 뒤 코로나 사태로 2019년, 2020년 2년 연속 뒷걸음 쳤다가 2021년과 2022년에는 등락을 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는 재작년 대만에 역전당한 이후 1년 만에 재역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최정태 국민계정부장은 지난해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1.1% 상승한 반면 대만의 환율은 4.5% 상승했다며 대만 통화가 약세였던 반면 한국은 안정세를 보인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1.4%였습니다. 미국 내 15개 주와 1개 미국령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기 위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예비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5일 예비선거는 엘라베마와 알래스카,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메인, 매사추세츠 등 15개 주와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지역에 따라 프라이머리와 코커스 형식으로 열립니다. 이날 예비선거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명하는 대의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선출하며 이는 각 당의 후보 확정에 필요한 대의원의 70%를 넘는 규모입니다. 재선에 나서는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9일 후보 지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2,300명의 대의원 중 77%가량을 얻어야 지명이 확정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공화당 내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상대로 워싱턴 DC를 제외한 지역에서 연승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르면 12일 후보 지명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은 예비선거를 통해 현직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어느 공화당 대선 후보보다 더 많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고 CNN 방송이 전망했습니다.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을 당시 성폭력을 자행한 근거가 있다고 유엔 특사가 밝혔습니다. 프라밀라 패튼 유엔 특사는 4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에 대한 기습 공격 과정에서 강간과 성모문 외에 여성들에게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들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전 무렵 직원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방문했던 패튼 특사는 특히 하마스의 이 같은 폭력이 현재도 진행 중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현장 방문은 안토니우 구테어스 유엔 사무총장의 연례 성폭력 보고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위한 정보 수집과 분석, 입증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최고 대표와 독립적인 국제조사위원회가 관련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이들의 접근을 허용하게 안보리가 권고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일반인으로 위장한 4명의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라며 이들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가담했고 교사와 보건요원으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 구호기구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이스라엘군은 주장했습니다. 세계뉴스 허무호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수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의 영변 경수로 가동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철수했던 유럽 국가들의 평양 공간 재가동 움직임에 미국 정부가 환영했습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0도에서 1도, 최고기온 영하 2도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1.0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영변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에서 시운전 정황으로 보이는 냉각수 배출이 계속 관찰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밝혔습니다. 핵과학자들은 경수로가 완전 가동에 들어가면 북한이 빠르게 핵무기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경수로 가동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4일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개회사에서 2023년 12월 21일 북한 핵 프로그램의 최근 진전에 관한 성명에서 언급했듯이 IAEA는 영변의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온수가 배출되는 것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관측 결과는 원자로에 최초로 핵연료를 정전해 각종 시험을 하면서 출력을 높여가는 시운전과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성명 발표 이후 IAEA는 경수로의 냉각 시스템에서 강력한 물 유출을 계속 관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10년부터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를 건설했지만 지난해에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변 경수로의 발전 용량은 25에서 30메가와트로 추정됩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에서 다른 활동도 계속되고 있다며 2023년 10월 초 이래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증후가 지속되고 있으며 앞서 보고됐던 원심분리기 농축시설과 그 부속시설의 가동 증후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은 여전히 사용 중이며 새로운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새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며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경수로 건설과 운영을 포함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과 추가 개발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IAEA 사찰단이 북한을 떠나 있는 동안 발생한 모든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강화된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지난 2009년 북한의 요구로 철수한 뒤 북한 핵시설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변의 실험용 원자로가 현재 가동 중인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보다 훨씬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과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소장은 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경수로가 실제 완전 가동에 들어가려면 몇 달에서 1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수로를 최대 전력으로 가동하면 약 20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our estimate is that it could produce about 20 kilograms of weapon-grade plutonium a year. Once it's at full power.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매년 5개에서 10개의 핵무기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북한이 생산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 출신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도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새로운 경수로 가동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 역량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이는 북한이 현재 목표로 삼고 있는 소형화된 핵무기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더 많은 플루토늄뿐 아니라 강화형 소형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삼중수소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경수로에서 조사된 연료가 배출되는 시점을 2025년으로 예상하면서 2025년 말에는 새롭게 분리된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경수로 활동에 더해 영변에서 시설 확장과 개축 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날 그로시 사무총장의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새로운 진전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핵실험장을 유지하고 실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라며 북한이 정치적 혹은 기술적인 이유로 7차 핵실험을 유보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y're keeping it ready to do a test, but we don't know why they're not testing. We really don't know. Is it political? Is it a technical problem? I mean,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 센터 선임 연구원은 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풍계리는 예전부터 이런 상태였다며 이는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먹으면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영상 자료를 통한 징후들은 그것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린다 스펙트 정치군사국 안보협상협정 선임보좌관이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의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국무부와 국방부 대표들도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이태우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당국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양국 대표단이 미한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미한 동맹을 더 공고히 하는 생산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991년 이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및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에 대한 공동의 공약을 반영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주둔협정 제5조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한국은 인건비, 군수지원, 군사건설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2021년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타결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서 철수했던 유럽 국가들의 평양 공관 재가동 움직임에 대해 미국 정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국제기구들의 대북 인도 지원에도 조속히 국경을 개방하길 희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4년 만에 이뤄진 서방 외교관들의 잇따른 방북 관련 움직임을 고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최근 독일 외무부 대표단 방북 등 서방국들의 관련 움직임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다른 나라 외교관들의 평양 복귀를 지지하고 이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 기타 형태의 건설적인 관여가 다시 활발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한 우리는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인해 지원 노력이 방해를 받았던 국제 구호 요원들에게 북한이 조속히 국경을 개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국경을 봉쇄한 북한은 지난달 26일 서방 국가로는 처음으로 독일 외무부 대표단의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당시 독일 외무부 대변인이 VOA에 팬데믹으로 2020년 3월 임시 폐쇄된 독일 대사관 건물을 며칠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후 스위스와 영국, 폴란드 외무부도 잇따라 방북을 준비 중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지난 1일 현재 우리는 북한 당국과 평양에서 기술적 임무를 수행하기에 양측 모두에 적합한 시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고 스위스와 영국도 북한과 자국 대표단들의 방북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다만 유엔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은 아직 아무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지난 1일 VOA에 현재 ICRC는 2020년 북한 당국이 내린 제한 조치에 따라 북한에 접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하지만 ICRC는 상황이 허락한다면 북한에서의 활동을 재개하고 인도주의적 필요와 대응을 결정하기 위한 직접적인 평가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독일 외교관의 방북이 확인된 지난달 27일 VOA에 우리는 북한 당국 파트너들에게 국제 직원의 조속한 귀환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4년에 더 많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어린이와 여성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확대하려면 국경이 다시 열리고 유니세프팀 전체가 북한으로 복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동 행렬에서 일본 고급차가 포착된 것과 관련해 차량 제조사가 제재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은 대북 결의를 통해 고급차뿐 아니라 모든 운송수단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자동차 기업 도요타가 자사 고급 차량이 북한에서 포착된 데 대해 제재 준수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도요타 본사 기업 홍보실은 4일 VOA의 관련 질의에 도요타는 수출 통제 및 제재법을 포함해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수입 대리점과 판매 대리점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TV가 최근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는 길에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마이바흐 전용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바로 앞에는 전용차를 호위하기 위해 일본 도요타사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의 대형 SUV 차량인 LX 모델로 추정되는 차량이 경호차로 등장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미국 판매 기준으로 신차 가격이 최소 미화 9만 4천 달러에 달하는 고가 차량입니다.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뿐 아니라 모든 운송수단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난해 말부터 잇따라 고가의 해외 수입 차량이 포착되면서 제재 위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관련 보도에서 내각 총리 김덕훈과 당 조직비서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등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이 각각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최고급 세단인 S클래스를 타고 회의장에 이에 대해 벤츠 독일 본사는 VOA에 언론에 보도된 사진에 나온 차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유입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올해 1월에도 김 위원장이 벤츠가 생산하는 최고급 브랜드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 600 차량을 타고 또다시 등장한 데 대해 벤츠사는 VOA에 새로운 사진을 매우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같은 국가와는 사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백악관 당국자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새로운 주장이나 정책 변화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현실적으로 중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4일 BOE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라랩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국장의 발언은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견지해온 대북 정책의 반복일 뿐 새로운 주장이나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역대 행정부를 통해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유지하면서 모든 협상 합의를 점진적으로 이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하루아침에 핵무기와 생산시설을 모두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 역시 하룻밤새 모든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not going to abandon its entire arsenal and production facilities overnight. nor is the U.S. going to provide all of the benefits.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은 2019년 말부터 어떤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분열물질 생산 동결과 국제기구의 사찰 허용,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면 그 대가로 미국과 국제사회는 일부 대북 제재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합의를 이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했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서명 때나 핵확산 금지 조약,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협정 등 국제협정을 맺으며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을 때조차 이미 핵무기를 만들고 있었고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I've been working North Korea for 31 years. I was skeptical under the agreed framework that they were actually going to abandon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And we saw that despite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마법의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노력해왔고 계속해서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에도 대북 제재 관련 법과 유엔 결의 집행을 유지해 북한과 그 법과 결의를 위반하는 국가에 대한 압력을 유지하고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we don't have a magic solution. We've been trying for several decades now. So, we continue to offer dialogue.
랩프퍼 백악관 선임 국장은 4일 서울에서 한국의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정책 목표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중간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랩프퍼 선임 보좌관은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그러나 이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영내와 세계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다면 중간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간 조치와 관련해 그것은 미국의 오랜 정책이었다며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단번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미국은 과거 6자회담을 포함해 북한과 맺은 모든 합의에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중간 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일련의 중간 단계를 통해 비핵화를 달성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그러나 지금 북한은 어떤 중요한 중간 조치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마지막으로 진지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 노력이 있었던 것은 하노이 정상회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 중간 조치를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을 거절한 것이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협상이었단 지적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어떤 조치에도 관심이 있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right now North Korea is not interested in any significant interim steps. I mean, the last time there was any serious effort.
세이머 전 조정관은 김정은은 핵무기가 북한의 방어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은 미국, 한국, 일본뿐 아니라 심지어 중국을 포함한 외부의 적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국가와 김씨 왕조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은 없다며 우리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왔지만 현재 북한은 비핵화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Not in the foreseeable future. Unfortunately, we've tried, you know, so many different ways to achieve denuclearization and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는 북한이 핵으로 무장한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중간 조치를 통하게 되면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비핵화가 아닌 군비 통제 협상을 하게 되면 김정은은 자신의 정치적 전쟁 전략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것이고 이는 곧 세계 무대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핵화가 아닌 군비 통제로 전환함으로써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군비 통제,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했던 것처럼 전략무기 감축회담을 통해 김정은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선의로 협상하지 않을 것이고 핵무기를 절대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믿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 problem with that is that if we do that, then Kim Jong-un will assess that his political warfare strategy is successful.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과 김정은은 김 씨 일가가 권력을 유지하는 한 결코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헌법에까지 명시하는 등 비핵화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레프퍼 선임국장이 중간조치 고려 발언과 관련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대가로 북한은 제재 완화와 궁극적인 제재 해제, 기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안전보장과 경제적 결과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대가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한 것과 유사한 행동 대 행동 프로세스라고 설명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중간 조치를 포함한 미국 측 제안이 비핵화라는 즉각적인 목표가 아닌 제재 완화 및 해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면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앞서 BOAY 인터뷰에서도 궁극적 목표는 비핵화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분명한 단계일 필요는 없다면서 핵무장이 북한의 헌법에 명시된 만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은 미국 대선에서 승자가 결정되기를 기다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년간 미국이 중간 조치 같은 제안을 하지 않았고 단지 선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내놨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또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할 정도로 지난 4년간 북한과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에 백악관이 지금 이 문제를 언급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간조치 제안은 그 목표에 부합한다고 진단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과의 면담에서 미한일 3국 협력 등 양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의회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대변인은 3일 BOA에 마이클 맥콜 위원장과 조태열 장관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일본과 우리의 3국 관계 강화 등 미한 동맹 관련 사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의 빌 해커티 상원의원도 조 장관을 만나 미한일 협력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해커티 의원 대변인은 이를 BOA에 해커티 의원은 조 장관을 의사당에서 만나 미한 동맹의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게 돼 영광이었다며 양측은 특히 미한 양국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점증하는 도전에 대처하는 가운데 두 나라가 외교, 경제, 기술, 안보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원 의원이자 전 주일 미국 대사로서 해커티 의원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한일 3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주재 대사를 지낸 해커트 의원의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조 장관은 지난달 28일 맥콜 위원장과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킴 의원을 함께 만났습니다. 이날 해커트 의원 외에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벤 헬런 의원을 면담했습니다. 북한이 핵사용을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이 자국 도시를 희생해가며 한국을 방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공약과 달리 미한 양국의 안보 이해관계에 물샐 틈이 존재한다는 주장인데요. 반면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는 확고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한국을 지킬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강력한 동맹 구조가 수십 년 동안 북한의 무력 침공을 저지했다는 기록과 평가를 실내로 들었습니다. 이일 VOA의 워싱턴 톡에 출연한 엘브리츠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개발 부차관보와 데빈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을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콜비 부차관보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증거가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관계를 진전시키길 원하겠지만 푸틴은 어떻습니까? 푸틴은 포탄과 탄약을 받는 수준 이상으로 이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할까요?
Well, I think the answer is clearly yes. I mean, the meetings between Putin and Kim Jong-un and the deeper cooperation that's evident all around suggests
분명히 그렇다고 봅니다.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과 곳곳에서 드러나는 깊은 협력은 이 관계가 더 심화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북한이 그저 러시아의 자선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과 어떤 일을 벌일지 보여줄 완전한 증거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님, 북한은 러시아와 관계 확대에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 이후 북한은 북러 관계를 새로운 법률적 기초에 세우겠다고 했는데요. 양국이 1961년 체결했던 조소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되살리려는 시도로 보는 것은 지나친 우려일까요?
Well, yes, I think we should be concerned. I think that you know they've had a long relationship. It's ebbed and flowed over.
우려할 만하다고 봅니다. 부침은 있었지만 북러는 오랜 관계를 유지해 왔죠. 최근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죠. 북한은 영향력을 키워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권위주의와 전체주의의 축에서 대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한동맹이나 미일동맹 수준에는 절대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의 연대는 거래적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판매하면서 양국 모두 덕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지도 모르는 첨단 기술과 지원에 대해 우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북러 연대가 미국의 동맹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과거 북한 정권은 도발을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김정은은 물러서지 않고 도발과 군사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늘 수사에만 그칠 것으로 안심하는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해서는 실제 물리력을 사용해 일종의 징벌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께서도 최근에 그런 기고문을 내셨고요. 그런 대응이 김정은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불필요한 확전만 부추기게 될까요?
Well, look, I think it's hard to say in the abstract. I mean, I think the United States and in particular South Korea should have a
추상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과 특히 한국은 힘을 통한 평화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정은에게는 의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자는 데는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미국은 여력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지점까지 가서는 안 되죠.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이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주로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동에 나서기 전에 이 모든 걸 이해해야 합니다. 행동에 나서는 걸 반대하진 않지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d I would just add to that that you know, we have never responded. We have not conducted a serious.
덧붙이자면 우리는 대응한 적이 없습니다. 1976년 이후 북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군사적 대응을 한 적이 없죠. 실제로는 확전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 확전을 불러오죠. 김정은은 계속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북한이 한국의 고강도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때만 미한 동맹도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력을 재정립하기 위한 겁니다. 북한의 모든 도발에 군사적으로 대응하진 않지만 북한이 한국의 폭력적 무력 도발을 감행할 때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앞서 하신 말씀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한국에는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요.
I think the United States should and probably very likely would come to South Korea's defense in a consistent
저는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야 하고 실제로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중국의 움직임에 대비해 우리의 능력 제공을 보류하는 선에서 말이죠. 예전에 이 자리에서 논의했듯이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한국도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지배적인 국가가 될 것이고 중국은 한국을 휘두를 수 있게 되고 북한에도 그런 능력을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중국과 직접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에 맞서 한반도 전쟁에 깊이 관여하면 우리의 역량과 의지, 자금이 상당 부분 소진된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행동에 나섰을 때 우리는 이미 약해진 상태일 수 있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중국이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여러 국가에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즉 간접적으로 미국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원을 고갈시키고 우리의 정치적 의지를 없애도록 말이죠.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중동에서 전쟁을 치른 미국에선 전쟁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요. 게다가 중동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특히 한반도의 경우 중국이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부추기거나 지원할 염려가 있습니다. 모종의 충돌 상황을 만들도록 말이죠. 그렇게 되면 미국을 한반도에 더 묶어두게 돼 중국으로선 타이완 전쟁에서 미국의 결정타를 날릴 기회를 얻게 되죠.
콜비 전 부차관님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해야 한다는 일반적 견해와는 다른 것 아닌가요?
Well, yes, I think, and I think we are committed to extended deterrence. I think there's no daylight now, especially.
그렇습니다. 우리는 확장 억제에 전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한 사이에 빗셀 틈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핵 협의 그룹은 더 그렇고요. 워싱턴 선언과 미국의 확장 억제 조건에 빗셀 틈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한국을 방어할 겁니다. 콜비 전 부차관부의 말대로 두 개의 전쟁에 동시에 직면하면 그건 정말 큰 도전이 될 겁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우리는 매우 취약한 처지였죠. 당시 김일성의 남침에 맞선 우리의 첫 조치는 타이완 해협에 7함대를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충돌을 이미 겪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 뻗어 있어 여력이 없습니다. 거기엔 의심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결정적 차이는 동맹 구조입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또 미국과 동맹들의 성공을 가져올 겁니다.
Let me just say our alliance structure is an advantage in a lot of ways, but it's also a vulnerability.
우리의 동맹 구조는 여러 면에서 유리하지만 취약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유럽 등 전 세계에 미군이 투입돼 우리는 취약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많은 유럽 지도자가 러시아의 나토 공격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미군은 한국에도 주둔 중이고 우리의 가까운 동맹인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1950년 우리는 핵을 독점하고 있었다는 걸 지적해야겠네요. 소련에 대해 핵 독점 혹은 그에 가까운 상태였다는 거죠. 확전을 감수해도 훨씬 압도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확전 우세를 우리가 누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겐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한반도 전쟁에 투입돼 치열한 교전에 휘말리면 우리는 중국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입니다. 미국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한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빛셀 틈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정치적 선언적으로는 빛이 셀 틈이 없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빛셀 틈이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급박합니다. 북한 핵과 ICBM이 진전되며 재래식 전력과 결합하고 중러와의 연대가 훨씬 강화된 것은 우리가 큰 위협에 놓였다는 뜻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깊이 개입하지 않을 거라는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한국에서 핵 무장 요구가 커지는 건데요.
Look, I think all options have to be on the table in our discussions. I'm not advocating for that. I don't think that the Washington Declaration.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의 핵무장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워싱턴 선언이 확장 억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현실은 북한이 여러 미국 도시를 파괴할 수 있다면 미국은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위험을 감수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저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의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우리가 북한 정권을 끝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북한은 미국에 여러 개의 핵무기를 발사할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비확산이나 동맹 구조보다 지정학이 더 중요합니다. 맥스웰 부대표 지적처럼 동맹이 매우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미국이 비확산에 충실하려고 동맹 구조를 깨지는 못할 겁니다. 핵 보유국이 줄면 세상이 더 좋아지겠지만 우리는 핵을 가진 영국, 프랑스와도 동맹입니다. 인도도 있죠.
한국이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면 확장 억제라는 개념에 모순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Yeah, well, I think that could be that could be viewed that way. But I think that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콜비 부차관부의 현명한 조언을 받아들이지만 미국은 한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1997년 탈북했을 때를 기억해 봅시다. 전쟁보다 중요한 것은 억지력입니다. 우리는 황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군대에 쓰면서 한국을 공격한 적이 없느냐고요. 그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에 맞설 경우 말이죠. 또한 김일성과 김정일은 한국 공격 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믿는다고 황 비서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언적 정책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죠. 북한이 1950년대부터 핵무기를 추구해온 이유도 알 수 있고요. 그들도 우리를 억제할 능력을 갖추려는 거죠.
I'm not disputing what Colonel Maxwell is saying about 1907, but we're not in 1907 anymore. The North Koreans.
맥스웰 부대표의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1997년에 살고 있지 않아요. 북한은 미사일과 핵을 엄청나게 진전시켰고 중국은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에 착수했죠. 앤서니 코튼 미 전략사령관은 중국이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죠. 러시아도 1997년의 러시아가 아닙니다. 지금의 러시아는 1982년쯤에 소련에 더 가깝죠. 우리는 매우 다른 세상에 있고 그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And I would just add that by saying that we would not support North or South Korea and an attack by North Korea.
북한이 미국 도시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김정은의 정치전에 말려드는 겁니다. 전쟁이 걱정스럽지만 모든 수정주의자와 불량 세력이 정치전 관점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핵무기와 전쟁의 눈이 멀어 정치전에서 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발해야 합니다.
Well, let me address this because this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re is a very valid point that Colonel Maxwell is raising, which is that we should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죠.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우리가 함께 싸울 것이라는 결의와 의지를 확실히 전해야 한다는 맥스웰 부대표의 말은 매우 타당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입장은 우리가 신중하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국을 절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엄포에 그치면 상대가 결국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엄포로 여기는데 그 전략을 고수하는 건 끔찍하고요. 한국인들은 미한 동맹에 정통하고 이 주제에 경험 많은 분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겠죠. 하지만 그들이 대다수 미국인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물론 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되 미국 서부 도시 5개를 잃게 될 결정에 직면한다면 대통령은 그런 결정을 매우 회의적으로 여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전에 그런 일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 더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동맹을 유지해야 하고요.
And I would just ask that if we did not come to South Korea's aid, would those five American cities still...
그렇다면 제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돕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섯 개 미국 도시가 취약하지 않게 되나요?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우리 도시를 보호할 수 있게 되나요? 그건 고려할 가치가 없는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맹과 동아시아 비상사태를 바라보는 워싱턴의 다른 시각을 두 분이 보여주셨는데요. 한국 시청자들이 경우에는 국제정세에 따른 어떤 우발적 상황에서도 자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해 주한미군의 새로운 작전 개념을 파악하셨는데요. 김정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영향력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계획이 맞습니까?
Yeah, I was privileged to be able to get a briefing from the Northeast Asia Fusion Cell that General.
버케머라 주한 미군 사령관이 조직한 주한 미군 예하 동북아 융합조로부터 브리핑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5단계 영향력 네트워크로 지구 물리, 논리, 데이터, 개인, 인지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구 물리는 위성에 관한 것으로 지상의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인지는 의사결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죠. 다중 영역을 통한 접근법으로 북한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건데요. 북한이 불법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파악한 정보를 파트너들과 공유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대응 방안을 고안합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을 파악하려는 겁니다. 북한의 이익을 안기는 확산, 강제노동 수출, 악의적 사이버 활동, 기만 행위를 파악하는 것이죠. 불법 활동과 인권, 사이버 작전, 표적 선정이 모두 연결돼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와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북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0도에서 1도, 최고기온 영하 2도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 구름 많다가 평안북도 쪽은 차차 개이겠습니다. 평양 영하 1도에서 9도, 신의주 영하 2도에서 7도, 황해 남북도 구름 많이 끼겠고 해주 용현은 맑아지겠습니다. 용현 개성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개상 0도에서 10도, 사리원 영하 1도에서 9도, 자강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강 영하 12도에서 4도, 강계 영하 8도에서 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함경남도입니다. 원산, 장전,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 심포, 평강은 오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원산 0도에서 4도, 함흥 영하 2도에서 5도, 평강 영하 2도에서 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청진 영하 6도에서 5도, 김착 영하 3도에서 5도, 양강도 구름 많다가 해산 삼전 오후에는 차차 개이겠습니다. 해산 영하 14도에서 1도, 삼전 영하 20도에서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동해에 구름 많겠습니다. 가끔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 있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 서해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3월 6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예멘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무장 반군은 11월부터 하마스를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홍해를 통과하는 상업용 선박들을 공격하고 납치해 왔습니다. 이번 공격은 전 세계 해운 물동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항로를 목표로 삼았으며 그 결과 몇몇 해운 회사들은 선박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카타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격은 시민과 해상 운송 그리고 40여 개국의 상업적 이익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They've disrupted or diverted nearly 20% of global shipping. More than a dozen shipping companies have had to reroute thousands of vessels around.
블링컨 장관은 후티 반군이 전 세계 해운의 거의 20%를 방해하거나 우회시켰다며 12개 이상의 해운 회사들이 희망봉 주변으로 수천 척의 선박 항로를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해상 운송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증가하며 또 음식이든 연료든 의약품이든 인도적 지원이든 그 비용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후티 반군의 이 같은 공격들은 전 세계 사람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통해 예멘과 가자 지구를 포함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인구들이 손해를 봅니다. 이것이 미국이 홍해의 해상 운송 안전을 위해 20개 이상의 국가들과 함께 번영의 수호 작전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이것이 10여 개 이상 국가들이 후티 반군이 향후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We'll continue to defend maritime security in the region as part of our overall effort to deter and prevent further regional conflict.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더 이상의 지역 분쟁을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 지역의 해양 안보를 계속 수호할 것이며 전 세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항해의 자유 원칙을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공군 소장이 최근 브리핑에서 말했듯이 후티 반군은 이러한 공격을 멈출 필요가 있고 그들은 지금 당장 이 공격을 멈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러시아군 장성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장성은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세르게이 코빌라시 중장과 빅토르 소콜로프 흑해 함대 제독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5일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인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중에 두 장성이 우크라이나 전력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해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공격이 민간을 겨냥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며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고위 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어린이들을 납치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3,7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33,745달러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원화 기준 1인당 국민소득 GNI는 4,4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 늘어났습니다.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한국의 1인당 GNI는 2017년 처음 3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18년 33,56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 뒤 코로나 사태로 2019년, 2020년 2년 연속 뒷걸음쳤다가 2021년과 2022년에는 등락을 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는 대만에 역전당한 이후 1년 만에 재역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최정태 국민계정부장은 지난해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1.1% 상승한 반면 대만의 환율은 4.5% 상승했다며 대만 통화가 약세였던 반면에 한국은 안정세를 보인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1.4%였습니다. 미국 내 15개 주와 1개 미국령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기 위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예비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5일 예비선거는 앨라베마와 알래스카,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메인,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등 15개 주와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지역에 따라 프라이머리와 코커스 형식으로 열립니다. 이날 예비선거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명하는 대의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선출하며 이는 각 당의 후보 확정에 필요한 대의원의 70%를 넘는 규모입니다. 재선에 나서는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9일 후보 지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2,300여 명의 대의원 중 77%가량을 얻어야 지명이 확정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국방비를 전년 대비 7.2%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 14기 2차 회의 개막식에서 올해 정부 예산에 대해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군의 현대화와 대외 안보 환경, 경제 발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절제된 국방 발전 조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신문이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방 예산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석으로 선출된 해인 2013년 7,200억 위안에서 올해 1조 6,700억 위안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국방비 인상은 중국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5%를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로이터 통신이 분석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 선박들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 하나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인근에서 또 충돌했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당국은 5일 성명에서 중국 해경과 동반 선박들이 이 해역에서 필리핀 해경과 보급선들을 막아서고 위험한 기동을 감행해 중국 측 선박들과 필리핀 선박 두 척 사이에 1시간여를 두고 두 차례 경미한 충돌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해경 두 척이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 공격을 가했으며 앞유리가 깨지면서 필리핀 선원 최소 4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의 서필리핀의 국가 태스크포스는 성명에서 중국 선박들의 이번 행동은 일상적인 재보급과 순환 근무 임구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거나 막으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 외교부는 자국 주재 중국 부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한편 중국 해경은 성명에서 러나이자우와 인접 해역에 불법 침입한 필리핀 선박에 법에 따른 통제 조치를 취했다면서 필리핀 선박이 중국 해경 선박을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뉴스 허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